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이제도 이 시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몇 마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이 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 멸시 중에 여호와의 긍휼을 구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자 1절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주님이시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원문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자, 당신 주님이라는 전문적인 아도나이나 아도니 같은 아도나이를 여기 쓴 것이 아니라 그냥 2인칭을 썼는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2인칭을 존칭으로 주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은 신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또 편재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에서는 말하고 또 그것이 바른 신관이고 성경도 말씀하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각인의 믿는 이들 속에 신약 성도들 속에는 특별히 내주하시고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하늘에 계시다. 그는 높은 하늘에 지극히 높은 하늘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 더 넘어 뭐 우리가 대기층 그 넘어 더 넘어 높은 하늘에 그의 영광의 처소를 두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에 계신 문자 그대로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사람은 사실 하늘 높은 곳을 잘 모릅니다. 태양계도 엄청 크고 은하계는 엄청 크고 우주는 엄청 크다고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너머에 하늘 저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과학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지극히 높은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두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천국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이죠. 의인의 영들이 들어가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 안식의 처소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에녹도 엘리야도 그곳으로 승천 하늘로 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겠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엄청 크니까 그렇게 빛의 속도만 가지고도 그 하늘에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6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아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고 만국교회를 보시고 합정동 교회도 보시고 오후 예배 온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늘을 향해 손을 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그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기를 여덟 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63장 15절에서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천국은 영화롭고 거룩한 곳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말했고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28절 37절 44절 느헤미야 1장 4절 5절 2장 4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늘 우리가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광의 처소를 두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도 가집니다. 시편 93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저기 높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손이 눈이 그 주모의 손 주모는 여주인이죠. 여종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 주인의 눈을 늘 바라고 주인의 표정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났는지 주인이 기뻐하는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종들은 늘 그렇죠. 윗사람들을 늘 의식하게 되죠. 또 여종은 주 여주인을 늘 의식하게 될 테인데 그처럼 우리 인생은 특별히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표정을 늘 살필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것이 경건이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이놈 이 사람 하고 쳐다보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참 잘하는구나 힘내거라 힘내거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자꾸 나고 더 기쁨이 생기고 그럴 것이겠죠. 바라는 것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고난 중에서도 심각한 고난은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겠죠. 모든 질병도 가난도 자연재해도 다 고난이고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몹시 고통스럽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른 고난은 내가 그냥 참는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참기가 참 쉽지 않겠죠. 큰 고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고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들 혹은 거만한 자들, 평안이라는 뜻인데 원어의 뜻은 평안, 영어로는 at ease, 그래서 at ease, ease라는 말이 평안함, 편안함, 안락함 그런 말인데 at ease, 편안하다, 평안한 자들. 그런데 이 평안한 자들이라는 말이 거만한 자들, 너무 뭐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예, 교만한, 거만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묘한 단어죠. 평안하고 거만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전에는 예, 부수적으로 거만한 이런 뜻이 가능해. arrogant라고 그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교만, 거만이라는 말로. 그래서 평안한 자들 혹은 거만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 자의 자들의 멸시가. 그리고 이게 평안과 교만이 동의어처럼 쓰여진 것 같죠. 평안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그렇게 표현하니까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가운데 특별히 심한 사람들의 심한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는 평안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무덤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거기서 아주 불쾌한 안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세상에 가장 악한 냄새가 사람이 썩는, 시체가 썩는 냄새일 텐데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이게 사람의 목구멍이다. 목이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목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사람 속에서 모든 썩은 냄새가 나온다. 아이고 참. 사람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사니 예, 썩은 냄새가 충만한 세상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말만 했다면 속이는 거 잘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인생이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잘하는지, 말을 악독하게 해서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을, 와, 그 말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게, 얼마나 독한 독을 말하는 말을 잘하는지, 예, 이북에 있는 어떤 여자의 하는 말보다도 더 독한 말들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똑똑할수록 말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을 독한 말도 잘하는 것 같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악독, 악의 독한, 악한, 악독한 말을 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이러한 세상, 지금 묘사된 이런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로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지워 죽을 뻔했었지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얼마나 악독하면 그를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정도로. 우와,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동료라는 같은 동료 총리들, 동료 방백들이 계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은 희롱과 채찍질, 사람들 놀리는 건 보통이고 채찍질, 또 결박과 옥의 갇힘, 묶어서 옥에다가 쳐넣기도 하고 사람을, 의인을 옥에 가둬서 너 고생 좀 해봐라. 요새 같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감옥이 더운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에어컨 없으면 살기 어려운 지경인데 감옥은 얼마나 더운지, 감옥에 간수들, 그 교도관들 위해서 에어컨을 좀 설치하자 하는 것도 여론이 좋질 않아서 교도관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로 연신 세수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아이고, 참 딱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도관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이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닌데 교도관들은 조금 에어컨을 틀면서 근무하게 하는 게 어떨지. 자기네들은 다 편안하게 살면서 교도관들은 공무원들이신데, 그런데 교도관들이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시원한 바람을 좀 받아서 그런가? 왜 그런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가?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더우면은, 그거는 진짜 그거는 뭐 고문과 같은 것일 터인데, 글쎄, 어느 정도는 조금 온도를 글쎄, 우리가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26도 뭐 그렇게 온도 맞춰서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 많이 안 들게 하기도 할 터인데 온도를 좀 조절하는 건 어떻겠는지, 아예 에어컨을 못 쓰게 해서 30몇 도 찜통에서 너는 아예 더워서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문과 같지 않겠는지. 옥에 갇힘, 돌로 침, 그 다음에 톱으로 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와, 끔찍하죠. 뭐 칼로 죽이나 톱으로 켜 죽이나, 그런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죠. 톱으로 켬,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사람들의 시기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쉬운데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겠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많은 고난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훌륭한 신자지만 고난의 상징물과 같은 고난을 많이 받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가 많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번 매를 맞은데 그걸 5번, 39번이면 적당히 때리지 않고 세게 때렸을 터인데, 저도 군대 가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귀아빠들 때에 전부 다 우리 RTT 병들, 무슨 텔레타이프 병으로 있었는데, 5명 나와가지고, 빠따를 맞은 적이 있는데, 몇 대만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39번 맞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도 3번, 1번 돌로 맞았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오를 하라. 환난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당하는 환난도 있고 끝까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편안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죄짓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기본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와, 핍박, 사람의 핍박이 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평안한 자들의 많은 소소와 교만한 자들의 심한 멸시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호와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반복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 그의 긍휼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여의 말씀대로 선택 자체가 긍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인류 전체가 구원 얻었을 것입니다. 만인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택의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에 들었다는 것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크신 긍휼,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긍휼,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당할 때에 고난 많은 일반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환경적인 고난, 가난도, 질병도 또 모든 자연재해도 사회적인 그런 재난도 다 그것이 고난이지만은 특별히 사람들을 통한 이런 조소와 멸시의 고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긍휼로 구원하신 택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상속해 하신 주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긍휼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 이 고난의 현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극심한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는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았음을 간증하는 시들이 특히 많습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면 그렇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시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날마다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고난이 많은데 단순한 고난이라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야 꼴 좋다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해서 이 시편 저자가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비를 의뢰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 자비 때문에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조롱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는 거죠. 시편 18편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기도 원수가 나와요. 세상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그 결국은 멸시와 조소가 원수들의 하는 일이겠죠. 친구면 그러지 않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 힘내. 고난은 다 있다고 그러잖아. 주님은 생각해 힘내자. 나도 귀에서 기도했게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늘에 계신 성전에서 하늘의 천국에서 내 기도 소리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귀가 좋으시죠.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어 혹은 은밀하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다 들으시고 오냐 내가 듣고 있다. 또 우리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듣고 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하늘에 계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나를 건져주신단 말이죠. 나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많은 물, 고난의 물이죠. 고난의 창수 같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그 고난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었군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힘이 많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건져주마 하고 위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나님 긍휼로 하려. 시편 40편 1절이 들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거기도 고난이 많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예,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표현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극심한 인간 원수들의 고난도 있지, 고난을 통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든든한 바위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두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들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행위들이 많죠. 소시 때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착한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도 부모 엄마의 뭐 심부름 시키면은 제일 날샌돌이처럼 잘 가서 약국에 가서 약도 잘 사오고 심부름도 하고 속을 안 썩이는 그런 셋째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쭉 크면서 아, 내 속에 오만 가지 죄성이 다 있구나.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생각한, 부족한 행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항상 그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긍휼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하면서 거기에 두렵지요. 세상은 참 두렵잖아요. 노인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노인이 두려워해. 젊은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 혼자 된 노인들이 얼마나 밤에 잘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해봅니다. 예, 두려운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막 위협해도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옛날 여기 계시던 어떤 전우사님, 우리가 신방 갔을 때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친척 되는 젊은이가 와서 뭐라고 좀 뭐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와, 나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래요. 노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위협하고 옆에서 막 윽박지르고면 벌벌벌 떨리는 연약함이 없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도 하지만은 원수한테 아마만 한 대 대추몽둥이로 한 대씩 때린다고 노인들이 옛날에 그러는데 대추몽둥이가 뭐가 좀 질긴지 예, 대추몽둥이로 해서 딱 한 대씩 때리겠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원수를 이놈 건드리지만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을 예, 네가 함부로 건드리면 되겠냐? 그리고 딱 한 대 때리면 하나님이 한 대씩만 때리면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이나 뭐 맛있는 상을 베풀어서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도 좀 주고 빵도 좀 놓고 또 과일도 좀 놓고 해서 좀 먹어라. 그러면 좋지요. 원수들이 아주 예, 놀라겠죠. 자기네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야단을 치고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끝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누구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정령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은 성도들을 까닭 없이 미워하고 조소하고 멸시할지라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들은 사랑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시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주님의 주신 예, 산상보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원수까지도 오른편밤을 때리면 나도 갚아주겠다. 나도 가서 태권도 좀 배우고 합기도 예, 좀 배워가지고 내가 너도 가서 한번 예, 때려주겠다. 그러지 말고 오른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 그것도 때리고 싶으면 때리거라. 예, 속옷을 가지고 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랬는데 겉옷을 주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는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도 가져오라. 달라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똑같은 교훈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교훈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포함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선함과 또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합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섬기게 됐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긍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 얻을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선택에서부터 긍휼이 나타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죄와 칭의와 영생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회복케 하셨고 자녀의 신분, 양자의 신분이 그렇고 영원히 복된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들이 된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셋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자들의 많은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심한 멸시를 당할 때가 있고 그렇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것은 세상이 그런 세상, 그렇게 생겨먹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생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고난이, 이런 저런 종류의 고난이 많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럴 때에 너무 마음 아파 생각하지 말고 아, 세상이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세상이로구나. 깨닫고 낙망치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긍휼을,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여종이 그 여주인의 얼굴을 사모함같이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다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 주님 긍휼히 여겨 나의 소시부터 이제까지 살면서 나의 실수와 부족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긍휼로 구원하셔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놈 긍휼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겠습니까? 긍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죄와 칭의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 기업의 상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의지해서 구할 때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오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건져주마, 지켜주마, 너를 조소하고 너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추방망이로 한 대씩 때리듯이 때려주마 하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르러 보게 하시고 긍휼의 구원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간구하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